설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정했습니다.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유대인 3대 절기 가운데 어떤 것을 지칭할까? 요한복음 7장 시작 부분인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이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랬는데 7장 이 부분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한 3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요한복음 전체를 생각했을 때 3분의 1 지점, 그러니까 6장 정도가 지났을 때가 3년이 지난 시점이고 7장 이 부분에 왔을 때 유대인의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에 가까워요. 이때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나서 유월절이 오는데 그때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단 말이에요.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세족식도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그러한 성례도 행하시고 가르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로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지칭한 바로 이 시점은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3년이 지났고 7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막절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하스코트라고 말합니다. 속죄일 5일이 지났을 때 시작됩니다. 이 초막절은 올해 경우 2020년을 기준했을 때 10월 2일 금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일주일간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거죠. 이 초막절은 거주하고 있는 집 내부가 아닌 밖에 뜰이나 야외에 각양나뭇가지를 엮어서 임시 거처인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7일을 지내게 되는 거죠. 이 목적은 출애굽 당시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임시 초막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젠가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구할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따로 초막을 지어놓고 7일을 지내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초막절을 기점으로 해서 6개월이 지나면 유월절이 다가올 텐데 그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절기에 나타난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그런데 왜 특별하게 이 초막절 절기 가운데 7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것을 8일째인데 그것을 큰 날이라고 해요. 그 큰 날에 하필이면 그 성전에 서셔서 이 소리를 외치실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어디에요? 성전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을 일주일간 지킨다고 했는데 제 8일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 7일 동안 무엇이 진행되는가 하면 매일 뭐 다른 행사들도 있겠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위치한 연못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실로암 연못이라고 그래요. 그 실로암 물에서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 입구 들어가면 나타나는 곳이 높 번제단 아닙니까? 그 번제단 하부에 길어온 물을 붓는 행사를 가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출애굽 당시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난 이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요. 이 8일째가 되었을 때 초막절 행사 종결되는 마지막 끝날에 그 절차의 하나로 동일하게 물을 길어서 번제단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왜? 8일째는 큰 날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초막에 거하다가 8일째가 되면 다 모여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리 예루살렘 그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길어온 그 물을 번제단에 붓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주께서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수백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아십니까? 선지자들의 선지자가 예수님이신 것을요. 구약 선지자들, 그들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 항상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거를 붙여요. 그런데 그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넣어주셨던 선지자들의 선지자인 왕의 왕께서 오셔서 지금 직접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의아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그 다음 절에 언급하는 것은 주석을 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서셔서 누구든지 목마른 그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일어나리라. 그리고 39절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추석을 해석을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마다 다 다른데 어떤 성경에는 한국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예수님의 말씀이 붉게 그 글씨 처리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39절에 보면은 37절은 빨간색으로 처리되어 있다가 39절에 보면은 검은색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왜? 앞에 두 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지금 39절은 저자의 해설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성령께서 믿는 사람의 심령 내부에 좌정하실 것이다. 그래서 생명력을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여할 것이다. 누구든지 갈급해하는 사람의 모든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신 별명이 진짜 많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들만 가지고 기도해도 큰 힘이 나타났는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창조된 사람들과 함께 하길 원하여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절기에 무엇을 상징하는 절기에 주와 함께 우리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 초막절 절기 마지막 큰 날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사람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 그 사람 나를 믿는 지속적으로 믿는 그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인데 이것은 주 예수 나를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킨다. 요한복음은 AD 90년 이후에 지어진 저작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요한이 60년 이상 더 살아요. 이미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른 신약 성경들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이 요한 복음을 짓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목도하고 오순절 성경의 역사를 확인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생명력 있게 뻗어가고 이방교회까지 생기는 것을 본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60년간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이 성령을 주님께서 그때 초막절 마지막 끝날에 선포하신 것이다. 자, 여기 배서라는 표현에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배서. 헬라어로는 에크데스 고엘리아스 아우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헬라어는요. 우리의 그 stomach, belly, 복부 또는 배. 가끔 헬라어 쓰임에는 그 모태까지를 언급해요. 신체적인 뭔가를 언급할 수 있는데 어쨌든 위치상으로는 신체적인 위치상으로는 복부이고요. NASB 영어성경 같은 경우에는 from his innermost being 가장 깊은 곳에서 NOG라고 있습니다. Name of God Bible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from deep within the person 그 사람의 깊숙한 내면에서 이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은 그의 영이 거듭나면서 심령 내면 그 좌소에 뭔가가 만들어져요. 뭔가가 살아나요. 뭔가가 조성이 되어요. 전에 없던 어떤 생명수를 쏙 굳혀내는 거대한 셈이 존재하게 돼요. 언제?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예외 없이 성령께서 신비한 공간을 하나 만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섭리적으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이 진리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재밌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내면에 성령께서 신비한 공간을 차지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차지하신 그 공간,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이것을 우리는 강이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문은 강들이에요. 보타이모에, 보타이모에, streams, rivers에 한 줄기가 아니라 생명수로 채워진 다양한 형태의 강들이 발언해요. 어떤 사람은요, 이 강들이 말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생명수 근원 자체가 뭔가에 가려져 있어요. 기능을 하지 않아요.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늘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주님을 섬겼던 초대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 생명수 근원의 그 강줄기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다양한 행태로 그것도 쫄쫄쫄 흐르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 보타이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 찾아보니까 한 17번쯤 나와요. 대부분 이것이 경류, 그 다음에 홍수 굽이 칠 때 나오는 그러한 표현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지혜롭지 못한 자가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물이 나고 창수가 일어날 때 그 창수가 지금 보따이모예요. 천천히 졸졸 흐르는 어떤 것보다도 크게 뭔가를 이루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다양한 형태의 강들이 우리 사람 내면에 일어나는 모든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 비밀이 내 안에 그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나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 내면에 이것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는 주님과 연결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되어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터져나오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압박들,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주님 안에서 생명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요, 어떤 사람이 표현했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깊은 곳에 있는 갈망들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 하나하나를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열렬히 추구해주고 나를 쫓아오듯이 간절히 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longing, 갈망이에요. 죄책감과 수치감 대신에 승리와 자유 가운데 걷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목마름은 채워질 수 있을까요? 영적 권태나 지겨움 대신에 영적 불만족이 아니라 깊은 헌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 그 정상적인 열망이에요. 우리 문화는 잠시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공과 소유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해요. 이 세상 전체 시스템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음란과 불륜, 폭발적입니다. 폭발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무관하다고요? 이 폭발력을 가지는 이 사회 가운데 호흡하고 있으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신체와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지나가는 것들인데 이 모두가 목마름의 간절한 표현이에요. 간접적인 표현이에요. 왜곡된 어떤 표현이에요. 이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 갈급한 사람입니다. 이 갈급한 사람은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간절함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생명의 근원을 찾아서 이 내면에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형성해 놓으신 이 생명수 근원을 찾아서 물을 길어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정급 부대에 배부른 사람들은 음식을 입에 집어넣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금식해 보십시오. 사과 한 조각, 감동의 눈물입니다. 2008년 초 중국 흑룡강성에 120명의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밀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큰 은혜였는데 하얼빈 공항에서 북쪽으로 4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이동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목사님 한 분, 선교사님 한 분, 그리고 저 포함해서 한국 목사님 한 분 일행이 합류해서 4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이 120명의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은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하루 두끼 식사를 했고 쉬는 시간에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되었는데 마지막 날 집회 후에 안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밖에는 그 영하 10도에서 20도를 오르내리는 아주 강추위였어요. 이제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과 저 다른 일행들은 미리 이제 그 귀국하셨고 두 분이 안수를 하는데 너무 좁으니까 까치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한 발 떼고 누구에게 안수하고 또 한 발 떼고 누구에게 안수하고 그런 식으로 한 두 시간을 안수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 3분의 1 좀 기도해 나가였을 때였어요. 막 제 옷이 막 그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이 누구를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있는데 제 왼쪽 다리를 이렇게 꽉 잡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고 눈을 쳐다봤더니 중말이 그때 안 통하니까 손짓으로 한쪽 팔은 나를 잡고 있고 한쪽 손으로 자기 머리 안수 자기 안 해주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안 해주고 이것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활깍 쏟아지더라고요. 아, 이게 갈급합니다. 이게 진정 중국 지하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이 갈급함이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구나. 그 순간에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제가 다른 사람 기도해 주면서 저 자신이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외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설교 후반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간절함이 갈급함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터치하는가. 과연 이것이 내 속에 있는 주님께서 이미 장착해 놓으신 생명수를 내가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서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가. 성경 몇 군데를 보면서 상고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 인물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방인 장교 고넬로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이 사람은 최초로 성령 세례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백부장이라고 했을 때 그는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로마군 지휘관이란 뜻입니다. 이 고넬료는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로마군 장교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그 난폭한 행위 대신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The Italian Regiment, 이탈리아 대대라는 거죠.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대 위에 대대 그리고 연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로마 군대의 그 일개 대대는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0명. 그 100명의 그 지휘관을 우리는 센츄리온,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이 고넬료는 이 6명의 로마군 장교들 중에 하나였던 거죠. 군대 생활 저는 해보면서 여기 안 들어가면은 대화가 연결이 안 되거든요. 제가 군대 생활을 했을 때. 근데 2000년 전 로마 군대는 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타와 폭력과 욕설이 없이 가능했을까?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상급자와 지휘관들 사이에 그가 통솔하는 군인들 사이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의 폭력 문화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의 어떤 순전함을 지키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은 이 고넬료처럼 군인으로서의 직업과 장교라는 지휘관으로서의 지휘가 주는 만족감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방문했을 때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지시하는 그 천사의 말에 순종하고 그 유대인 남자 베드로가 자기가 있는 가이사라에 왔을 때 그 갈급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요. 그 행동을 잠시 한번 보십시오. 도착했을 때 24, 25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느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간절한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갈급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의 천지였어요. 로마 계급장을 달고 로마 지휘관의 배지가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무서울 사람이 없었어요. 존재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갈급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 남자가 왔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처럼 무릎을 꿇습니다. 간절함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열망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최초의 이방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합니다. 좋은 말씀을 전합니다. 43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44절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안수했나요? 아니에요. 간절하면 안수 행위는요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럭단이 풀려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안수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이 안수는 물이 98도, 97도 이 정도 끓었을 때 3도 정도의 온도를 더하는 행위예요. 그 사람의 간절함에 주님을 앙망하는 그 마음에 조금 정도의 주님의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더하는 행위예요. 여기 보십시오. 갈급함이 있는 심령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갈급하면, 지금도 누구든지 목마르면.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인물은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3, 4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기에 있는 정서는 간절함입니다. 지금 내가 저분에게 보여야 된다. 내 몸을, 이 중풍병 든 이 내 몸을 저분에게 분명히 보여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이 뜯기면서 주님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때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그들의 무례함을 질책하며 수근거렸을 것입니다. 갈급한 사람은 이 수근거림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시선이나 말에 주목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필요, 자기 자신이 처한 이 목마름이 훨씬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여 소신을 포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세대 가운데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소신을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러한 갈급한 그를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중풍병에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십니다. 갈급함이 주님의 지나가심, 주님의 지나가심, 진행하심, 나를 지나치심을 붙잡습니다. 갈급함이, 목마름이 주님이 나를 지나치고 가는 것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그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 나오는 여리고의 소경 두 사람 보겠습니다. 한쪽 눈 성치 못해도 한쪽 눈이 뭔가가 이상이 있어도 참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두 눈이 맹인이면 얼마나 보기를 갈급해야 할까요? 캄캄한 세계에 갇혀서 한 20, 30년을 보낸 그들에게 눈을 뜬다는 것은 얼마나 큰 목마름이고 갈망일까요? 30절 보십시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렇게 살아본 사람은 지금 이 사람들이 외쳤을 그 목소리에 그 간절하고 절박함의 어떤 정도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31절에 보면은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반드시 꾸짖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꾸짖는 사람들은 이 맹인 두 사람에게 어떤 도움도 결코 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이 맹인 두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결코 동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동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의 복지나 그들이 겪었을 그 소외감 관심이 없습니다. 절박한 처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계산 잘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나의 복지와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이들을 의식해서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들을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향수 뿌립니다.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나의 영혼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왜 찬양할 때 주의 신경을 씁니까? 왜 찬양할 때 주의 그 신경을 씁니까? 그들이 나를 살게 합니까? 왜 내가 카페에서 음식 시켜놓고 기도할 때 그것을 어색해하고 스킵합니까? 사람들의 눈을 왜 의식해요? 내가 의식하는 그들이 나의 영혼을 책임집니까? 나로 하여금 살게 합니까? 내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여합니까? 아니에요. 32절에 보면은 더욱 소리 질러 찾는 그들의 목소리가 예수님을 멈추게 하십니다. 이 갈급함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죠. 3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주실 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3절 이르되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여기 34절에 있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했을 때 이 불쌍히 여기사는 언젠가 김 전도사님이 그 설교할 때 헬라어를 밝혔던 것처럼 창자가 움직여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안에 내장이 움직이듯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조용히 하라고 했던 그들이 불쌍히 여겼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신경 쓰느라 주님을 멈추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됩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던 그들이 이 소경들이 겪었을 소외감과 멸시와 신체적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주님 아닌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의견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는지요. 오늘 34절에 보면은 이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따른다는 이 표현은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의하면 이 둘 중 하나의 이름이 밝혀집니다. 뭐라고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신약 성경 가운데 네 개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됩니다. 초대교회에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밝혔을 때는요. 초대교회의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눈뜬 주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가 사도들과 제자들 사이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입니다. 그 성공은 간절함이 정말 진절한 목마름이 사람들의 주변 시선에 질책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주님을 멈추게 한 결과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잠시 간증 하나 나누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간증이 아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데이비드 헤르난데스라고 하는 성경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이분이 방언을 받기 전에 이제 오래전에 어떤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언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어떤 집회에 참석했답니다. 안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수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는데 데이빗은 둘째 줄에 위치해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첫 번째 줄에 앉았던 그 사람의 키가 엄청나게 컸대요. 그래서 이 키 큰 사람이 몸을 앞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그 뒤에 그 팔꿈치 있잖아요. 이 팔꿈치를 뒤에 있는 그 데이빗 이 사람의 이마를 가볍게 톡톡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관에서 그 뒤 사람이 발로 의자 이렇게 톡톡 쳤을 때 그 신경 쓰임이 있잖아요. 근데 무릎 꿇고 이 이 말을 건드리는 이거는 보통 생각하시고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간절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터치해 주십시오. 나를 오늘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설교자가 앞줄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면서 키 큰 사람을 안수했을 때 이 덩치 큰 사람에게 갑자기 전류가 흐르듯이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몸을 앞뒤로 흔드는 중에 그 방언이 터지는 순간 그가 발꿈치가 그 데이빗의 이마를 닿으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참 다양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 사람의 간절함이 주님의 그 어노인팅을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성령님의 그 세례 자체를 자기 자신에게 마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끌어들인 것처럼 그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한 것처럼 그렇게 저는 이 간증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영원한 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기간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계시 가운데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 가능한 그런 시간적인 공간입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벗어난 순간에 수분이 고갈되면서 퍼덕이듯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포장해서 덮어서 없는 것처럼 보일 따름이죠. 창세기 3장 이후의 인생은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갈증이 있어요. 주를 믿고 영접한 내면에 주님께서 신비한 어떤 차원의 생명수 근원을 만들어 두셨어요. 원하기만 하면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 거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강줄기, 다양한 형태의 시내를 흐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다양한 차원의 모든 목마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비밀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부탁합니다. 이 영혼의 갈급함과 이 간절함은요, 영적 성장의 시간을 단축하게 하는 비밀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1년 아니면 2년 동안에 엄청난 영적인 성숙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이 생수가 진실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함과 이 갈급함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시간 주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심을 믿고 따르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급함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갈급함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주님을 향해서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서 크게 외쳤을 때 내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선 것처럼 창자가 움직일 정도로 긍휼이 내 주님을 지배하여 무엇 원하느냐고 물었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격리되어 있는 이 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간절함이 커지고 이 목마름이 커지고 내 주님을 향하는 그 갈증이 열정이 커지고 커져서 우리가 교회로 만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 종이 안수할 필요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주님의 방문을 받는 거룩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